에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카스트라토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여자를 교회의 성가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대신해서 여자 음역대를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성가대에 세웠습니다. 이 변성기가 오지 않은 이 어린 소녀들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곱고 아름답고 천사의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소년들은 나이가 지나고 변성기가 오면 목소리가 굵고 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이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 어린 소녀의 아름다운 음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변성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들을 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성기가 오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남자가 이 여자의 음역대로 노래할 수 있는 가수를 가리켜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거세당한 이 카스트라토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이러한 행위로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일들이 교회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오트 불트라는 라틴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당시에 어떤 이제 중세 당시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했던 구호입니다. 이 구호 데오스 불트라는 이 구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빌미로 교회가 일으킨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스러운 전쟁으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빌미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행해지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치 교회가 커지고 사람의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의 유혹과 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경험하는 신비적인 체험이 가장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주의의 유혹과 지적인 탁월함을 앞세워 날카로운 판단과 비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신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지성주의의 거짓된 영광의 유혹 속에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를 희생해서 혹은 누군가를 짓밟아서 쟁취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개인의 신비적 체험과 감정의 고조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감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날카로운 판단과 지식으로 베고 다니는 지성주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경험될 때 개인적 차원 또는 교회적 차원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으로는 죄 고백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간이 자기 애로 충만하여 모든 선한 것의 원인은 자기에게 돌리고 모든 악한 것의 원인은 남의 탓으로 돌리던 그 존재가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꿋꿋이 세우고 있던 목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두 다리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으로는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과는 좀 다릅니다.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느끼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한 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좋은 삶의 기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지속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감정적인 충족이다. 이렇게 좋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돈과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그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그 기쁨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유지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 신자들은 기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실현하는 삶을 유지되는 상황, 그때 신자들은 기쁨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최고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고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맛보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모든 백성이 지금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16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찾아오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까요?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에 급급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집을 짓기에 급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학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걸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주어질까? 불안하지? 이 고통과 고난은 언제쯤 끝날까?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자신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 오늘을 살아나는 것이 그저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오늘 이 기도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외로울 때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심으로 극복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네, 감동시키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쉬지 않으시고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지도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한들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감동시키시는 그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칼뱅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의를 향한 사랑과 갈망과 열의를 불러일으켜 더 적절하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빚으시며 지도하셔서 의에 이르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확정하셔서 견인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의인됨의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셨고 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정요셉 전도사님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내가 죄가 없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영원히 느끼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그 고통,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그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천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는 순간이고, 신자에게 있어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4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일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기쁨입니다. 어떻게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이 순종함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이 달다는 것은 먹어봐야, 맛보아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이 감동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중에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기를,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하여 급급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혹 그러하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주셔서 고된 인생 속에서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